오르막과 내리막은 같다. 오르막이 없으면 내리막도 없다. 올라갈 때 보면 오르막이고 내려올 때 보면 내리막이다.
어둠과 밝음은 같다. 어둠이 없으면 밝음도 없다. 어두운 곳에 있어야 밝음이 보이고 밝음이 빛나려면 더욱 어두워야 한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를 바꾸는 아름다운 힘 고전. 고전 읽기의 구본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희구입니다.
일연 스님의 속명은 김견명입니다. 여기서 명은 밝다는 뜻입니다. 14살에 설악산 진전사에서 삭발하고 스님이 됐을 때 본명은 회연이었습니다. 회란 금음입니다. 즉 어둡다는 뜻입니다. 그 후 스님은 만년에 이르러 일연이라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새로운 이름에 한일자를 넣었습니다.
이거는 어둠과 밝음은 종국에 이르러서 곧 하나라는 불교의 진리가 아마 일연 스님의 이름에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왜 지금 일연 스님 이야기를 하나 잘 알고 계시죠? 예, 지난주에 네.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죠. 일연 스님 하면 삼국유사죠.
그렇습니다.
네, 삼국유사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고전 읽기 참여 방법을 안내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자 참여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로 함께하실 수가 있고요. 인터넷 라디오 반디 또는 스마트폰은 반디 어플 다운받아서 함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팟캐스트로 고전 읽기 방송을 다운받아서 언제든지 함께하실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검색창에 고전 읽기 치시면 저희 홈페이지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댓글이나 뭐 읽고 싶은 고전이나 궁금한 것들, 오늘 삼국유사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는 것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공연 선물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의 연극 꽃이다와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아워타운의 청취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공연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홈페이지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전 읽기 한 줄을 시작할 건데요. 첫 곡부터 듣고 열겠습니다. 길버트 어셀리번입니다. Alone Again.
지금까지 먼 나라의 신화를 읽어왔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2주간 우리의 신화를 읽을 겁니다. 우리 앞에 놓이는 책은 일연 스님의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유사요? 제가 잘 몰라서 그게 우리나라 삼국유사가 맞죠? 글쎄요. 삼국유사 하면은 근데 좀 일본은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안 그러면 좀 복잡하니까 쉽게 막 이렇게 마음은 안 들 것 같은데 그래도 누가 추천해주거나 재밌다고 느끼면은 제가 뭐 언제 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읽은 생각은 있어요.
삼국유사 그게 사마천인가요? 아 일연 스님 일단 뭐 역사가 생각나고 좀 뭐 일연 스님이나 그분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고 그분이 그런 걸 집필하게 된 계기나 그런 내용 그런 것들 한번 찬찬히 한번 들어보면은 큰 어떤 도움이 되고 좀 또 우리 자녀들한테 좀 잘 가르쳐줘서 아 이러이러해서 이제 지금 현재 우리 세대까지 이렇게 흘러왔다라는 거를 좀
다는 안 읽어봤어요. 그 지은 사람 일연이었던가? 딱히 재밌지는 않으니까 있으면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책이 있으면
읽어봤는 단편으로 조금씩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들 책을 구입을 하면서 조금씩 읽어봤어요. 어쨌든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평생 마음은 처음부터 읽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은 있는데 또 이제 시간적으로는 그런 게 아무래도 핑계일 수 있죠.
모두들 이렇게 학교 다닐 때 배우거나 뭐 이렇게 들어봤거나 그런데 이제 막상 읽어보기에는 압박감을 많이 느끼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책 두께부터 어이구 이럴 정도가 되는데 현암사에서 나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책을 쓰신 분이 직접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삼국유사에 대한 궁금증 또는 삼국유사를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이 모든 게 저희 고전 읽기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국유사와 사랑에 빠진 사람 그리고 삼국유사 전도사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인이시기도 하죠. 고은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초면에 죄송합니다. 제가요, 교수님 모시기 전에, 고은기 교수님을 이렇게 그려봤는데, 좀 연세도 있으실 것 같고, 좀 고리타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전혀,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요.
연세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이게 책이 참 두껍습니다.
예.
이거 여기에 대한 변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제 연구실에
네.
벽에가 없어요. 이 벽에로 쓰면 참 좋습니다. 읽다가 졸리면 그냥 뒤로 넘기면은 벽에가 돼요.
근데 지금 뭐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려고 삼국유사라는 딱한 분위기를 좀 풀어주시려고 그러셨겠죠?
아니 그 배구 자가지고 거기 있는 게다 머릿속에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 고등학교 때 고3 때 그거
예.
얼마나 우리의 염원이었는데. 근데 책 두께도 책 두께지만 저를 감동시킨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고은기 선생님이 한번 언젠가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뭐, 나는 이 책 한 권을 가지고 유명해지리라. 근데 이 말을 들었을 때
네.
아... 여기 대가가 한번 나오시겠구나. 그리고 이 얘기를 제 그 제자들한테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예. 분이 있다. 책 한 권과 결혼했다.
유명해진다기보다는요.
네.
그 삼국유사 원본을 영인한 책을 제가 학생 때 처음 사가지고
네.
그 앞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내 하는 공부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내겠다.
아, 그게 원본이네요. 예. 원본으로 쓰신 거네요. 네.
한문으로 썼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오, 멋지다. 네. 교수님, 저희가요, 지금 주제가 도전이에요.
예.
그렇다면 고은기 교수님도 이 삼국유사에 도전을 하신 거네요?
사실 그렇습니다만.
예.
예.
도전의 결과는 어떠셨어요? 뭐, 아직 결과를 다 얻지
그렇죠?
않으셨나?
예. 아직 그 제가 연세가 조금 있긴 있지만은 아직은 좀 남아서.
아유, 그 말 괜히 끄네. 그렇죠? 예. 네. 자, 저희가 지금 책 제목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 치고 삼국유사 잘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초등학교 때 우리가 배우기는 했지만.
예.
예. 저 교수님도 좀 삼국유사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고 시작하셨나요?
아니죠.
그럼요.
그 명색이 제가 오늘은 그 삼국유사 전문가라고 이 자리에 예, 초대받았습니다만은
네.
초등학교 때 그 국사 시험 보면은 그런 문제들 많이 나오잖아요.
예.
왼쪽에는 뭐 저자 이름 쭉 넣고 오른쪽에는 책 이름 넣어가지고 이렇게 줄로 연결시키는
네, 짝짓기.
짝짓기요.
네, 네.
그때 김부식 1연 이렇게 나오고 이쪽은 삼국유사 삼국사기. 그 맨날 틀렸어요 저는. 김부식 삼국유사. 1연 삼국사기.
어머.
예, 그렇게 네. 하여튼 제가 무식했었죠.
아이, 교수님, 저도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네. 이제 그 삼국유사와는 제대로 언제 만났을 때?
정말 조금 전에 그 도전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내가 도전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은 대학 4학년 때였어요. 대학 4학년 때 이제.
근데 국문과 학생이셨죠?
그렇습니다.
네네.
예, 국문과였는데 이제 나중에 제 지도 교수님이 향가를 전공하셨거든요.
네.
향가를 전공하신 선생님이 이 삼국유사 안에 향가라고 하는 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공부를 해봐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었는데
네.
그 말씀이 이제 물론 도전하게끔 하기도 했지만은 그때 그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는데요. 그 연세대학교 사학과의 민영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었어요.
네.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네.
그분은 위당 정인보 선생 제자셨어요.
네.
29살 때 팔만대장경을 다 외웠다는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신 분이었어요.
대단하시네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그 전설적인
네,
선생님이시죠.
네, 네.
그런데 그분이 아주 짤막한 그 논문을 하나 써서 그 제가 대학 4학년 되던 해에 발표를 하셨는데 그게 일연과 어머니에 대해서 쓴
네.
거였어요.
아.
그게 삼국유사의 일연 스님과 그의 네. 어머니에 관해서 와 얼마나 그게 저 가슴을 쳤었는지 삼국유사라고 하는 것을
네.
다만 그냥 큰 역사책으로만 생각하다가
네.
어떤 실마리라고나 할까요? 예, 그 책이 예. 만들어지게 된. 아. 그거를 저한테 줬는데 아 여기서부터라면 나도 한번 붙잡고 들어가 볼 만하겠구나.
운명이네요. 운명의 그 예. 터닝포인트가 한번 있으셨네. 예.
고래에서 삼국유사의 지금 매력을 느끼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도 삼국유사와 사랑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네. 잠깐만요. 여기서 저희가 낭독을 부탁드려야 될 것 같아요. 김부식이 삼국사기를 쓴 게 1145년이고 또 일연의 삼국유사가 나온 게 1281년경. 그러면 이게 100년이 조금 넘는 시간의 격차인데 그 사이에 그렇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요 고은기 선생님 책 앞머리에 쓰신 삼국유사의 탄생 배경에 관한 부분을 백운철 씨도 자리하고 있지만 우리 교수님이 직접 좀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너무 놀라시고.
네.
교수님 그러면은 삼국유사의 탄생 배경을 우리 저 고은기 교수님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목소리로.
네. 네.
그리고 100여 년이 넘게 흘렀다. 그 사이 고려 사회는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문신 귀족들의 차별에 불만을 품은 무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정권을 잡은 것이다. 무인들의 집권은 단순히 집권 자체로 끝나지 않았고 세계관에도 변화를 주었다. 도저히 일어나리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을 때 사람들은 고정관념이 깨진 새로운 세계를 맛보게 된다. 무신 정권 이후 고려는 전반기와는 아주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 새로운 분위기란 다름 아닌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다. 김부식의 삼국사기로 대표되는 고려 전기 지식인들의 세계 인식은 4대로 요약된다. 본격적으로 중국의 문화에 압도당하기 시작한 사회에서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이념의 틀은 우리에게서 다시 만들어져야 했다. 도대체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다는 말인가? 여기에 기름을 부은 것이 송나라의 멸망과 원나라의 성립이었다. 당에서 송으로 이어지며 높아질 대로 높아진 한족의 자존심을 일거에 무너뜨린 이 일은 그렇잖아도 우리 중심의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해보려던 고려의 정권 담당자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암시를 함께 주었다. 하늘처럼 알았던 한족의 중국도 변방의 오랑캐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가. 당대의 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세계관의 변화는 곧 역사관의 변화를 가져온다. 모든 것을 중국 중심으로 해석했던 삼국사기의 역사 기술은 이쯤 와서 힘을 잃게 된다. 삼국유사 탄생의 배경은 아무래도 이 두 가지 당대의 세계사적 사건으로 잡아야 할 것 같다. 1206년에 태어나 13세기를 온전히 살다 간 일연은 바람처럼 휘몰아치는 시대의 변화를 겪었던 사람이다. 세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은 그가 승려였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이었다. 유학을 기본으로 하는 선비들이야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다고 한들 분명한 한계를 드러내주는 데 반해 승려들은 처음부터 중국 중심에 서 있지 않았으므로 보다 빨리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신라 말부터 유입된 선종은 사고의 혁신을 불교 안에서 먼저 이루어 사회로 퍼져나가게 했다. 이 같은 역사인식의 변화를 놓고 볼 때 일연이 삼국유사의 첫머리에 단군조선을 실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같은 시기의 지식인 이승휴가 그의 책 제왕운기에 비슷한 내용을 실었고 이보다 조금 앞서 이규보가 동명왕의 사적을 발굴하여 서사시로 그렸던 점과 맥을 같이 한다. 삼국유사는 이 시기의 우리 역사를 주체적으로 바라보고자 했던 지식인들의 일련의 작업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일연이 삼국유사를 편찬한 과정에서 가장 염두에 두었던 책을 들자면 삼국사기를 젖혀놓기 힘들다. 그가 삼국사기를 의식하고 있음은 특히 기편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삼국의 고대사를 보여주는데 삼국사기가 지닌 강점과 맹점을 누구보다도 일연 자신이 깊이 간파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칠 수 없는 것이 13세기 지식인으로서 일연의 입장이었다.
우와.
자, 네.
우와. 우와.
감탄?
있지. 교수님.
예.
어쩜 그렇게 매력적으로 이걸 이렇게 낭독하실 수가 있어요? 이게 교수님이 직접 쓰신 글이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 멋지죠? 구원영 선생님.
난 여기 푹 빠져서.
그러니까요.
질문을 잊어먹었네?
어디? 선생님 어디요?
자, 이제 격변의 시대를 살았던, 우리 그 13세기가 이제 눈에 쫙 선하게 들어오는데,
네.
바로 이 격변의 시대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했던, 지식인. 그게 바로 이제 이 삼국유사의 지필로 이어진 것 같은데,
네.
바로 그런 점에서 오늘의 우리의 격변의 시대와 그렇게 많은 차이는 또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
삼국유사를 오늘에 읽어야 되는 어떤 의미가 있다면?
지금 구본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13세기를요, 우리, 네. 우리 역사의 13세기를 우리 20세기의 선험의 시대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많이 닮았어요.
네.
전쟁이라든지요.
네.
또 외적의 침입이라든지.
네.
우리가 요즘은 국사교과서에서 이제 몽고 간섭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3세기 네. 고려를 네. 말씀이죠. 네. 사실 뭐 거의 식민 그렇죠. 통치나 마찬가지였죠.
네.
마치 우리가 20세기에 일본에 의해서 그런 그 똑같은 순환을 당했던 것처럼.
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랬어요, 더.
네, 네.
자, 그렇다면은, 그런 격변, 또 그런 고통의 시대를, 이려는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극복하고자 해서 썼던 삼국유사라고 한다면,
네.
오늘 우리도 거기서 뭔가 좀, 지향점을 한번 찾아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늘 하지요.
지금 저희 고은기 선생님과 삼국유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처음에 우리 삼국유사 이 낭독으로부터 우리가 좀 위압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잠깐만요. 여러분들 잠깐 머리 식히게 저 오늘의 퀴즈 내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삼국유사의 그 사자하고 삼국사기의 사자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게 오늘의 퀴즈인데요. 이렇게 삼국유사의 매력에 푹 빠져있는 고은기 선생님의 이 낭독을 들으면서 삼국사기의 사는 역사 사자고요. 그럼 삼국유사의 사는 어떤 한자일까요? 1번 생각할 사, 2번 일사. 어때요? 문제 마음에 드세요, 교수님?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
그거 제가 중학교 때 맨날 틀리던 문제였거든요.
자, 여러분들 정답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45나 반디로 정답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현암사에서 나온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를 보내드릴게요. 자, 삼국사기의 사자는 역사사자이고 삼국유사의 사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1번 생각할사, 2번 일사입니다. 자, 선생님 네. 어디까지 했죠?
네, 우리 13세기에 네. 이제 쓰여진 이 삼국유사가 지금은 대단한 책으로, 그리고, 가장 그 오래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책. 단군 신화가 있고, 향가가 있고, 가지가지의 이제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데, 사실은 그 700년 동안 제대로 그, 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예.
묻혀있는 시기를 거쳤던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떤 네. 과정, 고난의 시기가 있었을까요?
운명적인 한계였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까지는, 그 불교가 국교였던
네.
시대였음에 비해서 이제 이어서 조선시대 500년간은 불교가 배척되는
그렇죠.
그런 시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필이면 이제 스님이 썼다는 것과
네. 네.
또 그 아래 내용 가운데 아무래도 불교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그렇죠.
거.
네.
근데 이런 게 조선시대 때의 지식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던가 봐요. 그러니까 거의 사실 언급을 하질 않았고
네.
조선시대 말기쯤 되면은 책이 있는지 없는지조차도 모를 그랬군요. 그런 지경에까지 네. 빠지죠.
언제 다시 그러면 이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20세기 들어서서입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지금도 인각사에 남아있는 일련의 비문이 있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우리 저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고 넘어가죠.
해를 넘긴 기축년 6월에 병이 들었다. 7월 7일 태내에 올리는 편지를 손수 쓰고 또 시자에게 명하여 배상국에서 보내는 편지를 작성하게 하여 이제 세상을 떠날 것임을 알렸다. 이어 여러 스님과 해가 기울도록 문답을 하였다. 이날 밤 큰 별이 둘레가 한자 정도 되는데 방장의 뒤쪽으로 떨어졌다. 다음 날인 을유일 새벽에 일어나 세수를 하고 주위에 모여든 제자들과 문답을 나누었다. 이련은 오늘 내가 떠나려 한다고 말문을 연 다음 애길이 아닌가를 먼저 물었다. 7월 8일이므로 괜찮다고 했다. 법고를 물리치라고 한 다음 스님은 선법당 앞에 이르러 선상에 앉아 인보를 봉하였다. 장선별감 김성고에게 거듭 봉하라 명한 다음 이르기를 마침 선사가 와서 노승의 내일 일을 보는구나 하고 하였다. 한 스님이 나서서 물었다. 부처님은 항립에서 멸척하시고 스님은 인각에서 참세계로 돌아가시니 서로 거리가 얼마인지요? 스님은 지팡이로 법사를 한대 내리친다. 서로 거리가 얼마인가? 다시 나와서 말한다. 이와 같을진데 예와 오늘이 상응하여 실추함이 없이 분명히 목전에 있나이다. 다시 나와 말한다. 삼각의 길이니 바닷속으로 들어가더니 부질없이 남은 조각다리 물결 가운데에서 나오나이다. 스님은 말하였다. 뒷날에 돌아오면 다시 여러분과 더불어 거듭 한바탕 흥겹게 놀겠소. 다른 승려가 물었다. 스님은 100년 후로 돌아가시면 모름지기 소용되실 물건이 무엇입니까? 스님이 대답하였다. 다만 저것이다. 나와 말한다. 거듭 군왕과 무봉탑을 조성함에 어떤 방해가 있겠습니까? 스님이 말하였다. 어떤 곳을 오고 가리오? 다시 나서서 이르기를 모름지기 허물을 묻습니다 고 하자 스님이 말하였다. 이 같은 일을 알게 되면 곧 끝나고 말리라. 또 한 승려가 물었다. 스님께서 세상에 계시되 없는 듯이 하시며 육신을 보시기를 육신 없는 듯 하시니 세상에 계시면서 대법률을 굴리심이 무슨 거리낌이 있습니까? 스님이 말한다. 저 소회에 따라 불사를 이루리라. 문답이 끝난 다음 이련은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긴다. 여러 선덕은 날마다 이것에 답하시오. 심하게 아프고 가려운 것과 아프지도 않고 가렵지도 않은 것이 모호하여 가릴 수 없으리라. 이에 지팡이를 다시 한번 내려치고 이것은 심하지 않은 것이오 하고 또다시 한번 지팡이를 내리친다. 이것은 바로 심한 것이며 또다시 한번 법상을 내리치고 이것은 심하지 않은 것이오 하고 또다시 한번 법상을 내리치고는 말하였다. 이것은 심한 것이면서 심하지 않은 것이니 가려보아야 할 것이오. 문득 자리에서 내려가 방으로 들어가 다시 작은 선상에 앉았다. 지그시 미소를 띠며 조금 있다 수결을 해 보이더니 조용히 멸적하셨다. 그때 오색의 빛이 방 뒤로 일어서는데 곧기가 마치 그 끝을 매달아 놓은 듯하고 빛나기가 불타는 빛 같았다. 그리고 위로는 흰 구름이 마치 지붕처럼 덮였다. 하늘을 가리키며 가는데 때는 가을 더위가 심하였지만 얼굴 모습은 선명하고 희며 몸에는 밝은 윤기가 흘러 굴신함이 마치 살아있는 것 같아 원근에서 바라보는 자가 담처럼 둘러섰다. 정해일의 연고를 추려 선실 가운데 안치하였다. 문인들이 유언장과 인보를 가지고 전하니 왕은 왜 매우 슬퍼하며 사람을 보내 후히 장례 지내게 하였다. 또 안념사에게 명하여 호상의 일을 보게 하고 시호는 보각이라 하였으며 탑을 정조라 하였다. 10월 신유일에 인각사의 동쪽 언덕에 탑을 세웠다. 향년 84살, 승려로서 나이는 71이었다. 스님은 사람됨이 말에 농담이 없고 성품을 꾸미지 않았으며 진정으로 사물을 대하였다. 무리 가운데 있으면서도 홀로 있는 듯하고 존귀함과 비천함을 같이 생각하였다. 배움에 스승의 훈육을 통하지 않고 자연히 통하여 깨달았다. 이미 도에 들어 알차게 훑어나아가 돼 거침이 없이 분별해내었고 옛사람이 말한 중요한 구절에 이르러 뿌리가 서리고 마디가 어긋지며 소용돌이 치고 물결이 험한 곳이라도 분명히 갈라주었으니 넓디 넓은 모습이여 거기서 헤엄치고 칼로 자르며 남음이 있도다.
일연의 비문 중에서 저희가 함께 듣고 왔는데요. 아, 이건 뭐 이렇게 이건 심한 것이요. 이건 심하지 않은 것이요. 이건 심하면서 심하지 않은 것이요. 허나 이 무지한 중생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저도 네. 잘 모르겠어요. 이거 제가 번역해놓고도 사실은 제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상당히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 예. 이런 스님 돌아가신 날짜가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음력 7월 8일 새벽이에요. 근데 지금도 경상북도 군위에 가면 인각사라는 절이 네. 지금도 있어요. 네. 돌아가신 그 절이. 네. 그래서 거기서 매년 음력 7월 그 7일 칠성날이면은 그 제를 올리는데 네. 그 도가 높으신 스님들은 이렇게 딱 당신이 돌아가실 때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돌아가기 직전까지 제자들하고 이런 대화를 나누다가 네.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네.
그 스님들의 그 마지막 운명하는 순간을 이렇게 자세하게 써놓은 비문이 별로 없습니다. 상당히 귀한 자료 네. 중에 하나이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그 구절 중에서 네. 다시 돌아와 한바탕 흥겹게 놀겠소. 아, 그 네. 대목이 탁 머리에 네. 치는 게 있어요. 네. 그 84세 돌아가시는 노 할아버지가 유머 감각도 있으셨던가 봐요.
전 네. 눈물 나던데. 지금도 눈물 나려고.
인각사가 그 평지에 있는데 그 앞에 냇물이 하나 있던데.
네.
놀기 좋던.
아주. 예, 거기 놀기 좋은 곳입니다.
구본영 네. 선생님 다녀오셨나요?
아, 나 다녀왔죠.
아, 그래요?
네네. 자, 그 이제 일연 스님이 또 이렇게 스님이고 또 작가이고 이러신데 시도 많이 쓰셨어요. 지금 고 선생님도 시인이신데 그 일연 스님 시 속에서 그 뭐 꼭 야 이거 참 좋다.
예.
이런 게 있으면 하나만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삼국유사를 관심 있게 그 꽤 읽으신 분들도
네.
삼국유사 안에 일연 스님이 직접 쓴 한 시가 있다는 걸 잘 모르시는 네. 분들이
네.
많아요.
예.
네. 48편이나 되는 시가 네. 실려 있습니다.
아, 꼭꼭 숨어 있군요.
예. 네. 이 그러니까 이른바 칠언절구라고 해서 한 줄에 7자짜리 넉 줄.
네.
그런 시가 48편이 있는데, 이제 물론 이것은 삼국유사의 내용과 관련된,
예.
그런 그 시들인데요.
예.
그 중에서도, 그, 조신의 꿈.
네.
그 많이 그래도 유명한 네. 이야기죠. 이 조신의 꿈 이야기도 삼국유사에 실려 있는 거예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그거 소개 좀 해주세요.
조신의 꿈이요?
예.
뭐 잘 아실 거예요. 조신이라고 하는 승려가 이제 아마 이 그 조신은
네.
행정승이었던 것 같아요.
오.
수도 예. 승이 아니고요.
예.
행정을 보다가 또 뭐 신라시대 때는 또 결혼도 하기도 하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조신이라고 하는 스님이 강릉 태수의 딸한테 그냥 혹 반해가지고 제발 저와 같이 하고 결혼하게 해달라 그 낙산사 가는 부처님한테 빌었는데
네.
그 아가씨가 다른 데로 집을 가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관음보살 앞에 와가지고 울며불며 항의를 한 거지요. 그러다가 제풀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예.
이제 그때 꾸었다는 그 꿈.
꿈.
예. 깨보니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허망하더라. 이걸 얘기해 주기 위한 그 꿈 얘기인데 그 꿈을 그 꿈 얘기를 해놓고
네.
이 꿈은 이광수의 소설 꿈을 만들어냈고요.
네.
또 최근에도 많이 예, 연극이라든지 네. 영화로
네.
그 전에 배창호 감독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꿈이라고 하는 작품으로요.
네.
그렇게 이제 널리 알려진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이야기를 다 해놓고
네.
맨 마지막에
시간
쓴 시가 하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일연 스님이 쓴 시죠.
네.
그 시간 저는 뭐 늘 그 기억에 남는데요.
예.
제가 번역을 해본 겁니다만은 네. 좋은 시간 금세 마음은 어느새 시들고 근심은 슬며시 늙은 얼굴에 가득 이제 다시 매조밥 짓다 깨닫던 이야기 들추지 않아도 수고로운 인생 일순간 꿈인 걸 알겠네. 이 매조밥 짓다 네. 깨닫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네. 그 중국의 한단지몽이라고 하는 그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네.
황량숙 거기도 꿈 얘기거든요.
네.
이 밥 짓는 솥 앞에서 꽃밭 졸았어요. 네. 밥 짓는 사람이
예.
한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예.
그 안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깨봤더니 이제 밥이 익었어요.
네.
그 한단지몽이라고 하는 것과 이제 아주 비슷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얘기 다시 하지 않아도
네.
수고로운 인생 일순간 꿈인 걸 알겠네라고 썼던 그 시가 그 조신몽 뒤에 실려 있습니다.
네.
아, 즉 문자가 많이 올라와 있는데 혹시 고은기 교수님 학생들 풀으셨나요?
아,
네?
들켰네요.
4552님, 아. 고은기 쌤 잘생겼어요. 목소리가 이선균 같아요. 이렇게도 했고요.
예.
4522번님, 한양대 문콘 12학번들이 고은기 쌤 응원합니다.
아, 그 뒤에 하트가 무지하게.
예?
하트는 아니고
오늘 수업을 강의를 네. 혹시 예. 저희 방송으로 하신 예. 건 아닌가요?
그 지금 그 이 학생들 수업이 예. 이번 주가
네.
삼국유사를 읽는 수업이에요.
어떻게 딱 맞았네요. 딱,
예, 맞았어요.
아주 잘 됐네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예.
이번 주 수업은 방송 수업으로 대체한다라고 해서
저희 고전 읽기로요.
예.
어머.
그리고
예.
그 방송에 문자 올리는 것으로. 그 출석 체크를 보시는
그 여기 그러면 문자 안 올라오면 예. 오늘 안 듣고 있는 거네요.
그렇죠.
아.
이제
결승에?
이런 친구들은 이제 다시 듣기 하려고 아마 지금 안 듣고 있을 거예요.
오.
그런데 이제 그 불의 채찍이 내리겠죠.
생방만 인정해 주는
네.
거죠.
네, 네, 네.
여러분들이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데 고은기 교수님이나 우리 구본영 선생님이나 이 사적으로 만나봐야 될 분들이에요. 얼마나 재밌고 입담들이 좋으신지 진짜 네. 방송에서
이 정도에서 끝.
왜요? 선생님 제가 흉할까 봐 그러세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동양고전 백선을 선정한 네. 숭실대와 함께 네. EBS FM 고전읽기 듣고 계십니다. 이번 네. 주에는 우리 고전 일연의 삼국유사 읽고 있습니다.
네, 삼국유사 하면은 뭐 뭐니 뭐니 해도 단군 신화죠. 저 첫머리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그렇죠.
예, 네. 단군 신화. 어렸을 땐 그저 뭐, 곰이 마늘 먹고 사람 되고, 웅녀가 뭐, 이렇게밖에 몰랐는데, 지금은 그렇게 읽어서는 안 되겠죠. 예.
제 관점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네.
조금 이따가요.
네.
저는 그 단군 신화의 주인공이 단군이 아닌 것 같다 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
그럼 누구?
예.
예.
단군의 어머니.
예.
그러니까 이제 곰 처녀.
예.
웅녀.
네. 예. 웅녀.
그러니까 이야기의 어떤 주도권을 잡고 있는 출연자는
네.
웅녀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혹시 선생님 그 집에서 주도권도 이렇게?
구본영 선생님 말씀을 하지 마세요. 구본영 선생님도 집에서 주도권이
아 나는 이미 뺏겼고
그러니까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그럼 단군 신화를 읽어보고 얘기를 더 이어갈까요? 자 백운철 씨의 낭독으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 하느님 환인의 아들 중에 환웅이란 분이 있었다. 그는 하늘나라에 살면서 자주 인간 세상에 내려가고 싶어 했다. 아버지 환인이 아들의 이런 뜻을 알고 인간 세상을 내려다보니 삼위 태백산이 인간들을 이롭게 해줄 만한 곳 같았다. 환희는 신의 권위와 위력을 나타내는 징표인 천부인 세 개를 환웅에게 주면서 인간 세상에 내려가 그곳을 다스려 보라고 하였다.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거느리고 태백산 마루턱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 이곳을 신시라고 이름 지었다. 그러고는 바람, 비, 구름을 관장하는 부하들을 거느리고 곡식, 목숨, 질병, 형벌, 선악 등 360여 가지 인간의 일을 주관하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같은 굴에서 살던 호랑이 한 마리와 곰 한 마리가 환웅에게 오더니 자신을 사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였다. 환웅은 신령한 쑥 한 줌과 마늘 20개를 주면서 곰과 호랑이에게 말했다. 너희가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곰은 환웅이 시키는 대로 마늘과 쑥만 먹으며 37일 동안 조심하여 여자의 몸으로 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호랑이는 그렇지 못하여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곰에서 여자가 된 웅녀는 날마다 신단수 아래에서 아기 배기를 빌었다. 환웅은 이것을 보고 잠시 사람으로 변하여 웅녀와 혼인하였다. 웅녀는 곧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 아이가 바로 단군 왕검이다. 단군 왕검은 평양성에 도읍을 정하고 나라 이름을 조선이라 하였다. 그 후 도읍을 백악산 아사달로 옮겨 그곳에서 1500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다. 단군은 주나라 무왕이 기자를 조선에 보냈을 때 도읍을 장단경으로 잠시 옮겼다가 다시 돌아와서 아사달에 숨어 산신이 되었다. 이때 단군의 나이가 1908세였다고 한다.
선생님, 나 이거 읽으면서 늘 질문이 있었는데 여기 보면은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37일 동안 조심하여 여자의 몸으로 변할 수 있었다. 이게 100일과 37일 이거 21일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 상관관계가 어떻게 예.
처음에 그 조건을 내세운 것은 100일이었는데 네. 21일 만에 해줬단 말씀이죠.
예.
뭐 상당히 잘하니까 한 79일 정도 디스카운트를 해줬는지.
아, 그런 뜻입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00일이라고 하는 것과 37일을 우리 민속학적으로 보면 같은 의미로 저는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가 보통 지금도 아이들 100일을 해주고 네. 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37일도 꽤 크게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다 병원에서 아이들을 낳으니까 그렇긴 하지만 이전에는 뭐 집에서 낳잖아요.
네.
그러면 집에다가 꼭 그 금줄을 달아놓지 않습니까?
네.
아들을 낳건 딸을 낳건 조금 이제 다르죠. 아들을 낳았을 때하고 딸을 낳았을 때하고.
네.
그런데 보통 그게 37일, 21일을 걸어놓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은 외부인들은 좀 들어오지 말아라.
네.
우리 집 갓난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건 이제 굉장히 그 사실 의학적인 거예요.
부정 타지 말라고.
뭐 그것도 있고요. 그런 네. 민속적인 의미도 있고.
네.
전염병이라든지
예.
이런 걸로부터 이제 보호하기 위한 것도 되고요.
네.
그러니까 21일이나 그 100일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 자체가 같다. 다시 말씀드리면
계산기로 두드리지 말아라 이런
예,
뜻이죠.
사람 됐다 하는 거거든요.
아, 네네.
사람 됐다.
아까 저 잠깐 저 우리 고은기 교수님께서 웅녀가 주인공이다. 모든 주도권은 웅녀였다. 이렇게 보면
그런 것 같네.
예, 그럼요. 신화 보면은 여성 주인공들 되게 많아요.
예.
근데 거기에 최초이며 가장 주도권을 세게 쥐고 있는 게 웅녀라고 생각하세요?
예. 이게 지금 그 삼국유사에서 단군 신화가 가지고 있는 의의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요.
네.
무엇보다도 김불식의 삼국사기가 우리 역사의 처음 출발을 삼국으로부터 잡았던 거에 비해서 한 2000년 정도를 땡겨놓은 거고 또 그 아버지 환웅의 그 신시 이로부터 아들 단군의 조선. 그러니까 아마 신시는 아주 느슨한 연합 부족체 정도 그랬던 것이 부족 국가 정도였던 것이 이제 고대 국가로 바뀌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이게 이제 건국신화인데 삼국유사 안에 건국신화가 11개가 실려 있는데요. 이 단군 신화가 북방 건국 신화의 대표고, 네. 박혁거세, 네. 신라의 그 창업자인 박혁거세가 이제 남방 건국 신화의 대표라고 한다면, 둘 사이가 참 재밌어요. 북쪽 거는요, 그 정작 주인공인 단군 얘기는 뒤에 한 두어 줄밖에 안 나오고,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낳은 이야기가 더 중심이 돼요. 그러니까 부모 얘기가 더 중심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환웅 얘기 쪽이 훨씬 드라마틱하지요. 당구는 그저 거기서 태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박혁거세의 신화처럼 남쪽 신화들은
남방계축
부모 얘기는 없어요.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져요. 알로. 그리고 난 다음에 너 부인을 만나서 결혼하고 나라 세우고 이게 더 중심이 돼요. 그 후반부가 더 이제 그런 어떤 차이점을 보여준다는 데서도 이게 그 재밌는데 그렇게 앞에 부분이 중심이 되는데 그 중심부에 있는 사람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람이 웅녀라는 거예요. 고범하고 호랑이가 지나가니까 환웅이 심심해서 너희들 이리 좀 와 해가지고 굴에다 집어넣어놓고 너희들 가서 사람 좀 대봐 했던 게 아니고 곰이 찾아왔다고요.
직접 찾아와서.
그 호랑이는 아마도 그 친구 따라 강남 왔지 않았을까 싶어요.
덩달아.
그냥 덜렁덜렁 따라
덜렁덜렁 왔다가 굴에 들어가서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냥 내뺀 거죠.
참을성도 없는 거지.
곰은 이미 그거 다 각오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참은 거죠. 예쁜 여자로 탄생을 했어요.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환웅이 보니까 너무 예뻐서 야 너 이리 와 나랑 결혼하자. 그래서 결혼해서 당군 나온 게 아니고 웅녀가 찾아와서 나 이제 사람 만들어줬으니까 결혼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그건 또 결혼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세일즈맨 전략이라고 늘 얘기하는데요. 세일즈맨이 제일 중요한 게 그거래요. 절대 한 발만 집어넣는데요. 처음부터 와가지고 물건 파는 얘기 안 한답니다. 한 발 들여넣기. 한 발 들여넣기가 힘들지 힘들다. 한 발만 들여넣으면 그 다음 발도 따라 들어가게 돼 있고 물건까지 팔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웅녀가 보면은 처음부터 와가지고 환웅에게 내가 아들을 낳고 싶으니까 사람 만들어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었어요. 처음에 그냥 사람만 만들어달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사람이 되고 나니까 그때
나도 결혼해야 돼.
결혼도 해야겠다고. 책임지라고.
차근차근. 조목조목. 예. 한 발 한 발.
그러니까는 이 신화의, 당군 신화의 이니셔티브. 주도권을. 이 웅녀가 쥐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아까 드렸던 것이. 그런 까닭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 이야기의 전반적인 그 흐름을. 여자인 웅녀가 쥐고 있고. 그러니 우리 만천하의 우리 여성들께서는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
주도면밀한 이 웅녀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건데, 야, 팬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이찬영님, 우와, 온기쌤이다. 이렇게 보니까 새롭네요. 지금 삼국유사 책이 책상 앞에 있는데, 오늘은 기록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정은님이 또 지금 삼국사기를 읽는데요. 김부식의 사관의 회의를 느낍니다. 삼국유사는 어떨지 기대가 돼요.
이분은 삼국사기 이제 안 읽고 유사 읽으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 다음 거 좀 소개해 주세요.
곰 3591님 고은기쌤 화이팅입니다. 하지만 불해체증 많은 흐흐흐.
뭐 학생이다.
학생이다. 그럼 최연선님은 교수님 낭독을 직업으로 하셔도 손색이 없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김현주님 고은기 선생님 목소리 너무 좋으세요. 지루하다 생각했던 삼국유사가 제 머릿속으로 쏙쏙 들어오는 기분입니다.
저 시간만 된다면 우리 교수님을 계속 저 매일 나오게 하고 싶은데 교수님 강의가 너무 많으시죠?
네.
자, 그러면,
저는 환웅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저의 주도면밀함에 넘어오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자, 오늘 선생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단군 신화가 이렇게, 살아왔다, 이런 얘기 지금 들어봤고요. 삼국유사가 또 옛날 얘기가 아니다. 우리 지금 현대인들과 똑같이 흡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삼국유사를 앞으로 저희가 장장 2주일 동안 같이 읽어나갈 거고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시공간에서 삼국유사를 살아 숨쉬는 이야기로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한 말씀만 짧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예. 듣는 대로 듣지 말고 네. 보는 대로 보지 말고 어쨌건 700년 전에 기록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의 상상력을 가지고 재미있게 자기 상상을 해가면서 읽어주십사 또는 네. 들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우리 방청객의 박묘 씨 나와 있는데 네. 박묘 씨 질문이 늘 그거였어요. 왜 이건 남자들 얘기밖에 이렇게 없냐. 여자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고전을 남성의 세계에서 여성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렇게 됐는데 오늘 그 힌트를 줬네.
네.
당군 이야기를 웅녀 중심으로 읽으면 아주 멋진 이야기가 되겠어요. 네, 지금까지 한양대 문화콘텐츠학과 고은기 선생님 모시고 삼국유사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 들려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하나의 도전. 인간의 실존 양식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산, 지식, 사회적 지위, 권력을 소유하는 것에 전념하는 실존 양식. 둘째, 자기 능력을 능동적으로 발휘하며 삶의 희열을 확신하는 존재적 실존 양식.
심리학자 에리 프롬의 나의 저서 소유냐 존재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은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는 사람은 늘 미래에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안의 열정과 믿음으로 존재하는 사람은 지금 그리고 여기에 충실히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에 도전하시겠습니까?
고전일기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파라다이스 스파도구에서 스파 이용권, 리맥스 상사에서 크래쉰 헤드폰, 리젠 성형외과에서 제공하는 V라인 마스크팩, 애니플레이스에서 색종 2종 세트, 테이크미 스킨 리커버리 BB와 모이스트 앤 플럼프 립스, 현암사에서 우리가 정말 알아야 할 삼국유사, 미늠사에서 삼국유사, 와이즈베리에서 구본영의 신화 읽는 시간, 공연 전시 선물도 있습니다. 국립극단 삼국유사 프로젝트 연극 꽃이다. 명동예술극장에서 공연되는 연극 아워타운. 가을을 맞아서 유럽 인형 전시회를 선보이는 한국 속의 작은 프랑스 마을 뿌띠 프랑스 2인 입장권을 드립니다. 오늘의 퀴즈 정답 발표해드립니다. 삼국유사의 사자는 어떤 한자일까요?
오늘 선생님이 당첨자 발표. 해주시죠.
아까 인사하셨는데 안 가셨어요. 자, 삼국유사의 예, 말씀하세요. 사자는
예, 이제는 저도 압니다.
네.
그래서 일사자.
네, 당첨자분 반디의 이정은님 그리고 문자로 2079님 또 1998님 저희가 선물 보내드릴게요. 고전일기 홈페이지에 선물방에서 확인하시고 연락처와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낭독해 주신 나레이터 백운철 씨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 신승훈의 I Believe 들으시고요. 오늘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지금까지 고전읽기의
구본영
이희구였습니다. 고전을 읽으면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